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다 같이 7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서 종노릇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회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아멘. 예, 저는 유스부를 담당하고 있는 조승동 전도사입니다. 예, 본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자주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여기 설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시리즈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자주 여기 쓰는 걸 보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합니다. 지난 설교 후에 제가 사람들이 참으로 오해를 많이 하는 존재라는 것을 또 느꼈습니다. 분명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살면서 그동안 많은 자매님들로부터 사랑과 인기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믿지를 못하고 오해에 계속 머물러 있고 싶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 제가 5분의 여성분에게 프로포즈를 받았다고 했는데 혹시 전도사가 착각한 거 아니냐, 그냥 단순히 밥 먹자고 한 소리를 오해한 거 아니냐, 뭐 한번 웃어준 것을 프로포즈라고 착각한 거 아니냐. 예, 여러분 제가 바보가 아니죠. 예,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혹 여러분 중에 여성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싶은 형제들이 계시다면 제게 오시면 제가 결혼하기 전에 사용했던 이 세 가지 비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결혼한 형제님들은 거절하겠습니다. 혹 이 오해하실까봐 하는 말인데 결혼 후 지금까지는 절대로 그 비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사용할 일도 없을 것 같고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교하겠습니다. 오늘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이 자녀됨의 오해입니다. 쉽게 풀이하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잘못을 한 경우에 그 순간만큼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간단하게 하나 뭐 질문을 만들어 보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하면 사랑하지 않으신다? 누구나 아마 이 질문을 받으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라고 고백은 하는데 정작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 같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기도 응답도 늦게 해주실 것 같고 또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리게 해주실 것 같고 또 생활할 때마다 이 장애물이 생길 것 같은 일종의 죄책감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 이렇게 중요한 것은 이게 죄를 계속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할 때 이 죄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죄를 짓는 마음을 가볍게 생각해서 죄를 지어도 이 완전한 회개를 하지 않고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 날 사랑하실 테니 하고 죄를 반복적으로 지으면서 말로만 회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행동이, 나의 말이, 나의 생각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제로 들어가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하면 사랑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자녀됨의 오해를 왜 가지게 되는 걸까? 왜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될까? 제가 이런 오해 시리즈를 이렇게 준비할 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반복드리자면 첫 번째가 영적인 공격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파괴시키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권위의 상처가 있을 때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보통 부모로부터 권위에 눌렸던 이 어린 시절의 경험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옛날부터 가졌던 자신만의 철학이나 사상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이런 큰 틀에서 보자면 대부분 이런 오해가 비롯되는 것이 사탄의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게끔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선생님과의 관계 등 이 권위와의 관계를 맺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관계는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이렇게 묶어 주셨기 때문에 사탄이 이것을 알고 가정을 파괴시킴으로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죠. 오늘 주제로 돌아가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오해할까? 이 사탄의 큰 틀, 공격이라는 큰 틀에서 세밀하게 살펴보자면 왜 자녀됨을 오해하냐면 그 첫 번째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보통 생긴다라는 거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많은 시간을 할애할 생각인데요. 부모와의 관계에서 많이 상처로 남는 부분이 부모로부터 당하는 꾸중이나 이 체벌로 인해서 관계가 굉장히 많이 파괴됩니다. 여러분도 어릴 때 부모님께 잘못된 일을 저지른 경험 있으시죠? 저도 꽤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저지른 잘못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또 나를 얼마나 많이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는가. 자, 여러분 제가 이때까지 어렸을 때 했던 잘못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는 참이고 한 가지가 거짓말입니다. 저를 보시면서 제가 그렇게 질 나쁜 아이는 아니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저는 친구들과 함께 수박쓰리를 할 때 20통을 수박쓰리를 한 적이 있다. 예. 네, 두 번째, 이건 제 사진이 아니고요. 전도사는 9살 때 친구들끼리 모여서 담배를 피웠다. 자, 세 번째, 흑염소를 훔쳤다. 자, 네 번째, 콩이잖아요. 저 콩이 굉장히 얼마나 궁금해가지고 동생끼에 콩을 넣어가지고 응급실에 가게 만들었다. 자,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제가 저지르지 않은 잘못일까요? 몇 번이 거짓말인 것 같다. 자, 손들어 보세요. 네. 한 사람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설마 담배 피웠겠나. 네, 자. 예, 이번, 예, 많은 분들이 담배를 피시는군요. 자, 세 번째. 흑염소를 훔친다. 이게 굉장히 거짓말 같다. 네. 꽤 많은 분들이 손을 드시는군요. 자, 네 번째. 동생께 콩을 넣어가지고, 응급실에 가게 만들었다. 이것이 거짓말 같다. 네. 네. 정답은, 네, 3번입니다. 예, 제가 흑염소를 훔친 적은 없고요. 친구들과 함께 그 친구가 부산에서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줄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 수박하우스에 가서 20통을 훔쳐온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시골에 그 담배를 재배하는 그 담배하우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담배 그 가루를 다 모아가지고 9살 때부터 담배를 한번 피워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동생께 제가 콩이을 굉장히 궁금하죠. 어릴 때 호기심 많잖아요. 콩을 넣었는데 이게 안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저를 굉장히 혼을 내시고 제 동생을 이렇게 응급실에 데리고 와가지고 그 콩을 이렇게 녹여가지고 이렇게 빼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홈페이지에 제가 올릴 테니까 여러분 중에도 부모님께 이렇게 뒤지게 혼났던 기억들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화려한 증가를 가지신 분에게 제가 커피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예, 인정하고. 자, 어릴 때 사실은 여러 잘못을 하면서 이렇게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를 맺어갑니다. 보통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여러분 부모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 대부분 야단을 치잖아요. 그죠? 이때까지 본 부모의 얼굴과는 다르게 아주 무섭게 야단을 친다라는 거죠. 어떤 부모는 뭐 밥도 주지도 않고 또 매로 때리기도 하고 뭔가 다른 반응이 나에게 옵니다. 이때 여러분들도 어릴 때 아마 제일 많이 생각한 게 혹시 나 주워온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내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달라지는 그 경험을 통해 내가 뭔가 잘못을 하면 부모가 날 사랑하는 것 같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특히나 이 체벌은 굉장히 신중해야 될 부분입니다. 보통 부모님들의 이 체벌에 상처받으면서 자란 아이들의 유형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물론 우리 아이들도 뭐 저도 그렇고 아이들 때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이 벌을 받는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이 동생기에 콩을 넣어가지고 병원에 가게 만드는데 이 당연히 맞아야죠. 아이들도 자기가 잘못해서 맞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문제는 뭐 별 문제 없이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런데 보통 언제 상처로 이렇게 남냐면 그 첫 번째가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없는 상태에서 체벌을 받으면 이 아이들은 심한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모에 대한 좋은 기억은 없는 상태에서 이 체벌만 당한 기억만 남게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상처가 남는 경우가 뭐냐면 나의 능력이 안 되는 것을 강요받았을 때입니다. 보통 한국의 자녀들 같은 경우에 공부를 못해서 성적이 안 나오거나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가거나 부모님이 원하시는 직장, 사회적인 지위를 못 얻었을 때 상처를 받는다라는 거죠. 이게 상처가 남아있으면 이 어느 정도 나의 인성이 부모님과 맞먹을 때 큰 미움과 원망으로 발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아주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저는 그 고등학교 아이들이 처음 신앙을 접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부모님을 이해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신앙이 제대로 설 때 자연스럽게 좋은 부모의 꿈을 꾸는 것도 자주 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는 말을 이렇게 막연히 오해할 때 많은 성경 공부의 경험이 있고 뭐 성경 지식이 많고 교회의 직분을 가질 때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요. 이런 것이 결국 자식의 신앙생활도 망치게 되는 경우를 자주 보는데요. 저는 여러분 부모들에게 이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생각할 때 조언을 하나 해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내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지금 좋은 가정을 꿈꾸고 있는가, 그리고 좋은 부모가 되기를 꿈꾸고 있는가, 나를 부모로서 존경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좋은 미래를 꿈꾸지 못한 아이들이 대부분의 이유는 이 부모로부터 나오는 상처다라는 거죠. 부모에게서 배우는 건강한 가정의 모습과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이 아이들은 아름다운 미래를 꿈꿔간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 하나님을 믿는 데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서 모든 교육의 첫 번째 책임자가 바로 부모인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먼저 부모에 대한 오해를 먼저 풀기를 원하고요. 나의 자식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가정의 참모습을 자녀들에게 꿈꾸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 자녀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지 못하거나 결혼에 대해서 좋지 못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는 부모가 반드시 자녀와 깊은 대화가 필요하고 때로 자녀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부모도 연약한 존재이기에 자녀들은 부모의 용서를 받아줄 뿐만 아니라 부모의 과거의 행동도 이해합니다. 그때 비로소 아이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기 시작하고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먼저 이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자식이 먼저 부모와 좋지 못한 관계를 풀려고도 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자녀들 여러분, 여러분 중에도 혹시 부모님과 좋지 못한 관계가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모를 이해시키실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안에서 좋은 가정의 그림도 그려나갈 수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의 회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녀의 축복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녀됨에 오해하는 첫 번째 이유가 이 부모와의 체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오해하게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우리가 자녀됨에 오해하는 그 이유 두 번째는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을 피하려는 이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 첫 인간 아담이 이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처음 인간이 이 아담이 죄를 지은 후 아담이 한 행동이 무엇이었죠? 예, 하나님을 피하여서 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인간의 이 아담은 죄성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축복하셨고 사랑하셨다는 것과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이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든 다 존재하시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아시는 분인 줄 잘 알았지만 죄를 지었을 때 피하고 숨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는 날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를 벌하실 거야.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죄책감 대신 회개하도록 하셨고 회개한 뒤에 자유함도 주셨습니다. 우리 부모가 이 아이들을 체벌할 때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체벌을 한 뒤에 이 아이들이 자유함을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화를 끝까지 품고 있으면 이 아이들은 자유함을 절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체벌이 끝났다면 다시 올바른 관계로 돌아가 줄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 했던 일을 계속 떠올리게 한다면 아이들은 그 자유함 대신 죄책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사탄이 이 아담에게 이 죄를 범하게 만들었다라는 사실만 알고 있는데 동시에 그 아담에게 그 인간 그 뒤에 죄책감도 가지게 만들게 했다라는 거죠. 이 죄책감을 심어주면 이 사탄이 가지는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얼마든지 분리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품지 못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죄책감을 가지면요 하나님과의 사랑을 얼마든지 분리시킬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죄책감도 심어준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왜 이 죄책감을 심어줬냐면 나의 수많은 노력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한다는 오해에 빠지게 하기도 한다는 거죠. 나중에 잠시 나오겠지만 인간의 노력이나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려는 노력을 한다는 거죠. 실망한 나 자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 좀 괜찮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이런 오해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탄이 죄책감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큰 두 가지로 이 자녀됨에 오해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딱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한번 더 다시 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인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해 놓았는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4장 6절에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어릴 때 잘못했다는 이유로 지금 부모와 헤어져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표현해 놓으신 것입니다. 혹 죄책감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할까봐 하나님께서 직접 자녀라고 표현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뭐 자녀가 잘못해서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를 끊거나 자녀가 오히려 또 부모와의 인연을 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이 멀어졌다고 생각할까봐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가지고 성경에 하나 해놓은 것이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에 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르는 분이 뭐 계실 수 있으니까 잠깐 스토리를 짧게 이야기하자면 이 아들이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작은 아들이 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이 말을 조금 쉽게 풀이하자면 뭐냐면 늙은이가 되게 오래 사네, 빨리 죽지,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유산을 이 아들에게 줍니다. 안 줄 것 같았는데 아버지가 유산을 주니까 아들이 신이 나서 바로 집으로 나왔습니다. 같이 살 이유가 없으신 거죠. 아들은 아버지께 받은 그 큰 돈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가 그 돈을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돈이 없으니 주위 사람들도 다 떠났습니다. 결국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 뭘 먹으려고 시도를 했냐면 돼지가 먹는 이 돼지 먹이를 훔쳐 먹으려다가 그것도 못 먹었습니다.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이 아버지를 떠올리는 것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최소한 아버지의 집에 가면 먹을 것은 있을 테니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음이 바로 죄책감이고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의 반응과 달리 아버지의 반응은 어땠냐면 멀리서 힘없이 달려오는 이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언덕에 올라갔는데 아들을 발견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매일 몇 시간 그 언덕에 올라갔을 겁니다. 아들이 떠난 이후로 늘 그 언덕에서 아들을 기다렸다라는 거죠. 이 아들을 보자마자 이 아버지가 신발을 벗고 뛰어나왔습니다. 체면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해 놓았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자녀됨의 오해를 풀기 위해 알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종으로 인식하는 이 죄책감을 가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일단은 내가 죄인이라고 이 인식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잘못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좀 더 합당한 모습을 보여서 구원을 얻으려는 생각을 가진다라는 거죠. 당자처럼 뭐 종으로 살아서 빚을 갚는다든지 아니면 성공해서 다시 아버지를 찾아간다든지 등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이 선이랑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나의 선한 행동으로 구원을 절대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 좀 쉽게 어려운 말일 수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처음에 이렇게 가달라라 목장이 이렇게 분가되고 하람이 집에 갔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두 살밖에 안 된 이 아이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랐는데 집이 약간 엉망이었어요. 뭐 다 부셔놓고 이렇게 멀쩡한 것이 없을 정도로 이 두 살 난 아이가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한 아이였는데 때로 이 하수도 때리더라고요. 이 하루는 이 하수코를 물어가지고, 네, 하람이 부모님들은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가끔 이 여자분들이 이 나쁜 남자를 좋아한다는 말을 들을 때 제가 분노를 하는데요. 맞아봐야 정신을 차린다고. 이 어느 부모가 자기 딸이 맞고 다니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하람이가 하서의 남자친구가 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네, 농담이고요. 제가 알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근데 어느 날 이 하람이가, 이 사고를 잘 치는 이 하람이가 이 바닥에 떨어진 휴지를 주워가지고 휴지통에 넣었어요. 부모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야, 정말 착하다. 정말 잘했다.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칭찬은 다 동원해서 칭찬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물론 부모님이 바라는 선한 행동에 비해서 이 휴지통에 넣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착하다고 인정받는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이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과 비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 인간이 행동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정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를 하나 더 들자면 예수님과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이 책이 있는데요. 여기서 불신자와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불신자가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인간의 선한 행동으로 왜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라는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예를 들어주시면서 대답을 하냐면, 그 뉴욕에서 지금 식사를 하는 그런 아주 이렇게 약간 그 스토리를 상상해서 한 책인데, 우리 뉴욕에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선이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높이의 그 높이의 선이라면, 인간의 선은 어느 정도 되냐면,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 맨 아래 그 바닥에서 나의 명함을 세웠을 때 그 높이가 인간의 선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가 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자녀가 되었음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책감보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나의 막 작은 믿음에 선하다고 하셔서 내가 구원받았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의심할 수 있을까봐 성경에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녀된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녀됨에 오해가 생길 때 내가 어떻게 자녀가 되었는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를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오해가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이 자녀됨에 오해를 풀고 나면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변할 수 있을까? 첫 번째가 죄책감 대신 올바른 관계로 발전해 나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면 이 죄를 씌운 후 나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예전에 회피하거나 단순히 중얼거리는 말로 뭐 회개하거나 그냥 대수롭게 생각하고 넘어가려는 것에 비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돌아서려고 의지를 냅니다. 죄를 가볍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범된 신앙으로 살려고 더욱 애를 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잘 넘어지는 죄까지, 그리고 내가 반복적으로 짓는 부끄러운 죄까지 내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부끄럽지만 내가 종이 아니고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랑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자녀와의 관계도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 맺은 첫 부모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체벌할 때도 용서가 있습니다. 화를 끝까지 내지 않습니다. 관념과 사랑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 이 신앙의 귀한 유산을 물려받는 모습도 보게 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사회적으로 맺는 인간관계도 부드럽게 될 것입니다. 위사람이든지 아랫사람이든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줄 압니다. 그래서 겸손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독 문제가 아니고서는 절대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화목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범을 보여줄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낸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 우리 신앙이 어떻게 변했냐면 능력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이 지속적인 관계로 말미암아서 어떤 관계도 하나님 안에서 풀 수 있다고 능력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간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나고 대하는 이 VIP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단순한 오해를 넘어서 이 교회를 욕하며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과 아무리 사이가 안 좋은 VIP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다면 이런 믿음이 생길 겁니다. 그래, 저런 분일수록 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저렇게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분일수록 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저렇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나게 될 거다. 내가 그렇게 된 것처럼. 이렇게 능력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 가족 VIP 분 중에는, 이 자녀들과 의절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분들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게 뭐냐면, 이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그 자녀 의절했던 그 자녀들도 용서하고 다시 맞아들일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사랑과 관용이 삶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영혼들을 주님과 하나 되게 하는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